2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2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25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주로 목표 지향적입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 우승컵을 들 수 있는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16강을 가리고 8강과 4강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 결승전에 가게 되겠죠. 그런데 달리 생각을 하면은 단 한 나라를 뽑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떨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국민들의 그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수한 그 선수에 대해서는요, 심한 경우에는 살해까지도 당한 그런 선수도 있습니다. 한쪽은 흥분하지만은 또 다른 한쪽은 절망에 빠져서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스포츠를 볼 때마다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을 이기고 올라가면은 기분은 좋지만은 그러나 떨어진 그 선수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야구를 보면은 9이닝 동안에 무실점으로 막는 투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회도 넘기지 못하고 1회도 넘기지 못하고 대량 실점을 함으로 인해서 강판을 당하는 그러한 투수도 있죠. 강판을 당하는 그 투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주를 주셨습니다. 목표를 주셨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에게도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도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달려가는 이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기가 막힌 그러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경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이 경주는 다른 사람을 이기고 가는 그러한 경주가 아닙니다. 달려가면서 넘어져 있는 사람은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끌어주면서 함께 달려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경주이죠. 그러므로 목표지향적이기는 하지만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경주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좀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연기자협회에 등록을 해 있는 연기자들은요, 연예인은 총 16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연예인은 400여 명 정도고 이들 중에서도 TV나 매체를 통해서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연예인은요 한 5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연예인 노조에 따르면 이들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는데요. 불안감, 불면증, 위장병, 대인기피증, 그리고 조울증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약물 복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목표 지향적인 이 모습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들도 여기에 들어가서 함께 이 목표 지향적인 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이들은 모두가 다 최고를 향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은 최고가 된 사람들 외에 대부분은 다 실패자들, 좌절, 서로 비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살죠. 우리나라 성인 실업팀 축구선수는요 3천여 명입니다. 네, 그들 중에서 월드컵 대표 선수를 선발을 하는데 23명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실업 축구 선수들은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다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지 못한 좌절감 또 실패감에 시달린다고 그럽니다. 저 선수는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런가 자괴감에도 빠지죠. 그래서 세상은 화려한 성공, 그것을 화려한 성취를 해야 성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루저라 그러죠. 실패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성공만 향해서 달려가면 그 사람은 항상 열등감과 실패감 속에서 헤어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성공자가 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긴장하고 그래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공자가 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곧 이 세상적인 목표 지향적인 삶에서 감사 지향적인 삶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요 심장 소리가 달라집니다.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비록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감사를 하면은 마음속에 심장이 두근두근 되다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소리가 바뀌어지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1년에 두 번 감사절을 지키죠. 상반기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하반기에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목사님들도 설교를 할 때는 이 두 주일에 집중해서 감사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연 2회 감사절로 지키는 이유가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 그것을 기념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실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실상은 호주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호주의 여성들은 하루에 평균 7번에 걸쳐서 감사를 표현한다라고 보통 그럽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평균 하루에 3회 정도 감사를 한다 그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넘치게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전혀 그 극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던 한 기관에서요, 기독교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혼을 한 남녀 50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남성, 결혼한 남성의 42명이 하루에 감사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명은 아주 가끔 감사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럽니다. 여성은 좀 남은가 했더니요. 여성은 35명이 하루가 지나갈 동안에 감사를 한 기억이 전혀 없다라고 그럽니다. 15명은 아주 가끔 감사를 한다고. 그래도 여성이 남성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목사님, 뭐 감사할 일이 좀 있어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아마 주로 이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의례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못합니다. 선물을 받으면요, 좀 고개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되는데 그때조차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예,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감사합니다의 표현을 잘 못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켜서 따라 할 때만 잘하죠. 그러나 뭔가 이렇게 선물을 받을 때는요,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말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경은요, 온통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에다 감사라는 말을 썼더니요, 수백 단어의 감사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위기를 반전시킬 때에 늘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감사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잘못한 것도 없죠. 귀신 들린 요정, 그 요정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그 인생, 그 요정의 인생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주었는데 한 사람이 회복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잡혀서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그리고 토굴 속에 있는 지하 땅 속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착고에 손과 발이 다 묶여서 들어갔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네,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수장과 그의 전체 가족을 다 예수님 믿게 하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만약에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 돌아가서 하필 창문가에 딱 앉아서 무릎을 꿇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참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그 표현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셨고 그리고 다리오 왕도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왕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가던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습니다.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했죠. 심지어 요나는요, 이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그 시간들을 가리켜서 내가 스올에 있었다, 즉 지옥에 빠져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고기 배 속이 빛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액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살이 녹을 것 같은 그 참담함 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공기의 층을 허락을 해주시고 그곳에서 겨우 숨만 내쉬면서 요나가 그 물고기 배 속에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는요, 그 물고기 배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이 지옥과 같은 속에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말씀하셨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요, 감사하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천후적으로 감사하는 성도는 참으로 귀한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은 필요하시죠. 그래서 그 성도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셔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억울한 누명을 둘러쓰고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또 죽음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었고,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두 가지와 또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한 가지로,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거리를 찾아서, 좋은 것을 찾아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찾아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은요,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에 대해서 100% 만족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저기 한 분이 지금 손을 들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0% 만족스러운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은, 그런 배우자는 사실 없습니다. 대신에 배우자에 대해서 실망을 아마 많이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족한 점을 보고 불평하는 남편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배우자의 좋은 점을 보면서 내게 이러한 배우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이죠. 세상에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단점에 집착을 하게 되면요, 열등감 가지게 되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도무지 감사하지 못하고 열등감, 좋지 못한 부분들만 자꾸만 눈에 들어와서 그거 바라보면서 한숨 쉬면서 탄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얼굴, 거울에서 보고 있는 그 얼굴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신 아주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뇌는요, 약 140억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점만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구조가, 이 뇌 구조 전체가 그냥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컴퓨터에 들어가셔서 검색 때에 단어 하나를 딱 검색을 하면요, 모든 컴퓨터 내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그걸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온 뇌 구조가 다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삶의 구조 자체가요, 불평을 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각종 청구서가 한두 개도 아니고 자꾸만 쌓여 있으면은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우리 부인들은요, 빨래가 빨래통에 잔뜩 쌓여져 버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찾아갔는데요, 주차를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필 그 주차장과 그곳은요,
참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에 잠자리를 깨우는 자명종 소리가 들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우리 입에서는요 그냥 불평거리, 불만거리, 원망거리가 자꾸만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래 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라도, 불평과 원망거리 속에서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지 아니하면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넘치는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불평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납부해야 될 세금 고지서가 오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납부해야 될 세금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연료값 청구세를 보면서 감사하라. 왜냐하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세탁할 빨래들에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입을 옷들이 많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감사하라. 왜냐하면 걸을 수 있는 건강이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이 새벽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불평을 해야 하는 순간임에도 감사 거리를 한번 찾아보면요, 그래도 그나마 그 속에서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뭐 그까지 찾아서 감사합니까? 예, 감사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감사 거리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아보아도 감사할 거리가 보이지 아니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예, 그때도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준비한 것이 반전시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반전시킬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끝까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불평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 저는 지금도 유대 광야 또 가보고 싶습니다. 그곳에 서서 바라보는 밤하늘은요, 감탄이 나옵니다.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밤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민둥산, 입이 저절로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한 2박 3일 정도 텐트 생활하라면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물도 없는 그곳에 40년을 걸어가라고 그런다면요, 그곳은 먹을 것도 없는 그곳, 그리고 씻을 물도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걸어가라고 그런다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 치기만 하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들이 튀어나올 구석을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반드시 이곳을 거쳐 가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 필수적으로 광야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끝에는 반드시 가나안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전이 분명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반전은요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그 과정을 거쳐야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고된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가난이 있다, 반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냐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평하다가 가나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싹을 내어서 그리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그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씨앗이 싹을 내어서 그 땅을 뚫고 올라올 때는요, 참 많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흙 속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무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거쳐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잠시만 있으면 빛이 있는 땅 위로 올라오겠죠. 그리고 그가 그동안에 올라왔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캄캄했던 그 땅은요, 앞으로 열매를 맺히는데 이 씨앗을 지지해주는 생명의 터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뚫고 오는 그 캄캄한 땅,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은 땅 위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지지해주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탱해주는 삶의 터전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땅 속에서 올라올 때 무슨 말을 하면서 올라와야 되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움을 주신 것, 어려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빛 있는 세상을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실 것이다. 반전의 삶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미리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감사는 반드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 공기 중으로 반드시 나와야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나병을 고침받았던 1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다가 고침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멀리 가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이 돌아와서 엎드려서 사례했죠. 감사합니다. 제 질병을 고쳐주셔서, 나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서 그 한 명에게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을 주시죠.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돌아와서 그 입술로 감사하다고,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머지 그 9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돌아가다가 썩어 문드러져 있던 이 몸이 깨끗한 새살이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도 감사함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9명은 생각으로만 그냥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한 명이 받았던 구원의 반열에 동참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표현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입술로 또 행동으로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감사하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라고 말을 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입술로 표현을 했던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통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많이 감사하죠. 그러니까 망나니처럼 행동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에 술도 마시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아니하고 큰소리치고 행패를 부리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도 다 참고 당하면서도 기다려주었던 그 아내가 너무 고마울 때가 있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표현 그래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앞번에 있었던 그 기관, 기독교 그 기관에서요, 조사를 했습니다. 부부 50명이 물었습니다.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을 던졌더니요, 무려 남자들 44명이 저는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들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42명이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를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부인이 있습니다. 평촌에 살고 있는 한 집사님인데 그 여집사님은요, 늘 잘 웃습니다. 그분의 얼굴만 바라보아도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그런 부인인데요. 그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남편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면요, 그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절을 한다고 그럽니다. 고맙습니다. 생활비를 갖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엎드려가지고 절을 한다고 그럽니다. 사실 뭐 조금 과장된 것이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의 행복한 이유는요, 그 부인이 그렇게 남편에게 고맙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자꾸만 강해지고 커지고 영향력도 생기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 찾아보면은 있죠. 감사라는 표현은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불평은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불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바위를 녹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요, 다 해소시켜버리는 그런 능력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화가 많이 날 때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요, 7번만 하게 되면은, 그러면 화가 누그러진다고 그러면, 화가 누그러집니다. 나 불평, 원망 자꾸 하면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아무런 도움이 없고 주의 능력도 없습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게 잡혀져 버립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의 사로 잡혀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고, 불평을 하면 거기에 사로잡혀져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요, 시편 50편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도 찾아도 감사가 없을 때는요, 반전시킬 하나님, 나를 이곳에 계속해서 두지는 아니하실 것이다, 반전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에 잠을 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감사를 많이 하심으로, 감사가 넘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